영화 같은 데 보면 인류 문명과 저 떨어진 곳에 문명인들이 도착했을 때늘 닥치는 위험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잡아먹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혹시 과거에 있지 않았나?
크로아티아인 크라피나가 최초에 알려진 식인 유적이라고 했는데 주로 여자로 추정되는 인골과 어린이라고 추정되는 인골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 남부의 아나사지라는
그랬어요.
선주민이 남긴 포에블로 유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성분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사람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빅뱅 혹시 이전엔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른다예요. 이게
그럴
좀
것 같아.
안타까운 게
네.
천체 물리학자 중에 앨런 구스라고
네.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의 빅뱅 이론의 제일 큰 문제는 빅뱅 빼고 모든 걸다 설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름은 빅뱅 이론인데 빅뱅 그 순간만 제외하고 빅뱅 이후에 우주의 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약간 재밌는 게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사실 원하시는 답은 갖고 있지 않고 대신 왜 그걸 모르는지에 대한 다양한 변명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결국에 우주가 빅뱅 순간에 가까이 다가가면 밀도가 무한한 시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 뭔가 무한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까진 괜찮은데 진짜 무한하다가 되면 이게 분모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이제 제로로 수렴하다 보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는 빅뱅 이전이라는 건 물리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그건 뭐가 있었느냐 이런 인과관계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이전을 상정하는데 되게 유명한 썰이 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사제가 그때에도 자신들의 신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우주의 시작 이전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사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지옥을 조물주가 만들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현대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10^-43승초 정도 되는 소위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만 물리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빅뱅 이후로 당연히 우주의 공간이며 시간도 다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
사실 시간이 그럼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라는 게뭐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원자 레벨까지 진짜 다 올스탑, 얼어붙어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반응도 벌어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가 우주 바깥에 진짜 무슨 절대 시계가 있어서 걔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우린 그거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물리 현상이 돌아가고 모든 게 변화하고 있음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사실 현대과학의 해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에 빅뱅 그 순간부터 어떤 물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물리적인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 시간이라는 게 성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빅뱅 직후의 시간 흐름과 지금의 시간 흐름이 우주 밖에서 이렇게 보면 달라요? 그때는 되게 빨리 가고
네네.
지금은 되게 천천히 간다든지.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너무 안타깝게도 치사한 답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주 밖의 관찰자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우주는 우리가 항상 관찰자가 안에 갇혀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우주 밖에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상정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근데 그런 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우주를 보잖아요.
네.
그럼 옛날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볼땐그 시공간은 이미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도망가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 그 속도에 의한 상대론적인 현상도 벌어져요. 빠르게 물러가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종의 시간 지연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관측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단순하게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가상의 관찰자가 어떻게 시간을 보았을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우리 저 교수님은 지금 이쪽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약간 좀 이야기에 집중 못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반대로 고인류학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 좀 부럽기도 한 게 어쨌든 파다 보면 뭔가 손에 닿는 무언가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다가갈 수조차 없으니까 더 형이상학적인 좀 측면이 있고 좀 더 실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부러운 측면도 있어요.
혹시 그 저 빅뱅 초기에 이제 우리로부터 멀어진 별은 네. 초기에는 되게 빨리 멀어졌다가 천천히 멀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요?
우주 팽창의 속도 변화를 네.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큰 그림에 모두 합의를 했지만 천문학에서 또 제일 핫한 토픽이 그래서 그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느냐, 빨라지고 있느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얼핏 그냥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광속보다 맨 처음에 빨리 멀어졌으면 그 빛은 우리한테 영원히 안 올 것 같고 대신 광속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빛이 이제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건 맞나요?
너무 정확한 질문이신 게 만약에 빛을 처음 쏠 때부터 빛보다 빠르게 멀어졌다면 네. 당연히 그때 쏘기 시작한 빛은 우리한테 안 올 거예요. 근데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전부터 날아오던 빛이 있었다면 그거는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날아 오겠죠.
와, 근데 빛의 속도로 만약에 똑같이 간다고 치면 걔는 영원히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오래 전부터 날아왔던 건 늘어진 파장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말씀하셨듯이 빛의 속도로 이미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때서야 쏘기 시작한 무언가가 있다면 걔는 오기 어렵겠죠.
그럼 빛보다 빨리 갈 때는 이제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서서히 느려지면서 이제 빛보다 느려지는 타이밍부터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전에 속도가 느려지기 전에 빛은 안 오고 속도가 느려진 이후에 빛만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70억 년쯤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전 빛은 너무 빨라갖고 안 왔어서 원래 100억 년 되는데 한 30억 년 정도는 그냥 까먹고 그 뒤에 빛만 온 거는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교수님?
창피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빛보다 빠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물질이 움직이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빛보다 느려야만 하는데
제가 1년 6개월 네네. 전에 질문한 게
진짜요? 네. 적어도 제가 1년 6개월이 지금 느리고 있다는 거죠.
아이.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일단 우주 역사를 보면 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빛을 내는 발광체 걔가 태초부터 있진 않았어요. 길면 10억 년, 짧아도 한 2-3억 년까지는 빛조차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별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의 초기 역사도 다크 에이지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엔 빛을 내는 그 무엇도 없다가 이제 비로소 10억 살을 지나면서 최초의 1세대 별이 탄생하고 또 그 시기를 잠깐 보내고 본격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0억 년 전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은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주 전체의 밝기를 다 썸해보면 되게 밝았던 시기도 있고 지금 좀 어두운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거로 가면 네. 우주의 밀도가 더 높았겠죠? 팽창을 덜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 훨씬 더 반죽이 되고 새로운 별을 만들고 하는 것도 훨씬 난폭했고 우리 약간 인간 세계랑 비슷한 게 우주도 점점 출성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출생률이 아니라 출성률도 떨어지고 다 은하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아, 고령화.
네, 맞아요. 은하들도 요즘의 은하들은 다른 작은 은하 잡아먹어서 가스를 더 섭취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해요. 은하가 서서히 홀로 늙어가는 과정을 호환칭 된다고 하거든요. 좀 잠잠해진다. 그래서 이런 은하들의 노화가 다 벌어지고 있고 우주도 과거에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사그라드는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재밌죠? 교수님?
네.
그만큼 우주도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지난 방송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과학자 처음 만난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또 우리가 고 인류 얘기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인류 문명과 떨어진 곳에 문명인들이 도착했을 때 늘 닥치는 위험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잡아먹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식인종 같은 거. 그런 문화가 혹시 과거에 있지 않았나. 그런 흔적들을 얼마든지 뭐 발견할 그렇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 뼈에서 사람이 이게 긁어먹은 표시가 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좀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거는 같은 종들끼리 거의 없었습니까?
식인의 풍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문화적으로 허용이 된 습관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아주 몇 발자국 물러서서 다른 인류의 뼈에 칼자국이 남아있다. 그거는 이제 꽤 오랜 전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칼자국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전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진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보도라는 유적에서 나온 정말 예쁜 부개골이 있는데 약 20만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도 화석의 중요한 특기점 중에 하나가 광대뼈 밑에 빗살무늬처럼 이런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래전에 발견된 화석에 칼자국이 날 경우에는 항상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굴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뼈가 나왔다는 그 흥분해가지고 가서 그냥 무조건 쇠로 만든 도구로 그냥 막 흙에서 파서 파던 사람이 만든 칼자국인지 옛날 사람이 만든 칼자국인지 그거부터 판명을 해야 되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만들어진 칼자국이라는 것이 대충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다면 이게 위치가 딱 광대뼈 아래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가장 고기가 많은 데가 볼이잖아요. 볼 살을 저면하기 위해서 이 광대뼈
그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크로아티아인 크라피나가 최초에 알려진 식인 유적이라고 했는데 그 유적에서 나온 경우에는 주로 여자로 추정되는 인골과 어린이라고 추정되는 인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식인의 풍습이냐 그거를 굉장히 기발하게 연구를 한 논문이 80년대에 나왔었는데 뭐냐면 2차장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진도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한번 죽으면 가묘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2년쯤 뒤에 다시 파내서 정리를 해서 묻는데 그 정리를 할 때 이제 칼자국이 나잖아요. 덜 썩거나 그런 건 이제 예쁘게 발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2차장을 할 때 나오는 칼집이 뼈에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거 대 고기를 저면하기 위해서 내는 칼집은 인대나 힘줄이 있는 곳에 날 거잖아요. 그래서 도축을 위한 칼자국과 2차장을 위한 칼자국의 위치를 비교를 한 다음에 같은 집단에서 비교한 위치 자료를 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의 자료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안데르탈인의 뼈에 남은 자국은 도축보다는 2차장에 남긴 자료와 비슷하다고 저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크라피나는 식인 풍습에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인 행위가 없다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식인종의 한 집단은 그냥 뭉뚱그려서 약간은 조금 폄하하는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담긴 그런 용어거든요. 식인종이라는 네이밍을 떠나서 그냥 다른 사람을 섭취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있었죠. 근데 섭취하는 이유가 항상 같지가 않은 거죠.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식인을 하려면 그 집단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한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식인종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례를 지내고 죽은이의
기억하기 위한
그렇죠. 기리기 위한 그거는 이 사람을 내 안에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장례의 한 과정으로서 망자의 일부분을 섭취하는 행위는 영양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인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고도의 인지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하는 상징체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있다면 재밌는 발상이네요.
아니면 원한이나 옛날 마야나 그런 데서 적군을 데려와서 심장을 꺼내서 뭐 먹고 뭐 그런 장면이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잉카 그런 데서 아시아에서도 그런 문명에 그런 게 많고 그런 거는 역시 기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또 상징 그 역시 상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인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모든 행위를 뭉뚱그려서 담아낸 것은 별로 유용한 개념이 아닌 거죠.
배고파서 먹는 습관들이 만약에 어느 쪽에선가 문화처럼 있었다면 그 문화는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배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대신 리추얼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우리 조상들을 내 몸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상대 적군을 내가 먹음으로 해서 그 힘을 뭐 키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상징을 담아서 식인 행위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게 이제 배고파서 항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죠. 이 뼈가 묻힌 뼈인지 모인 뼈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묻힌 뼈면 팔다리가 수가 맞아야 되는데
먹다가 모은 거면 막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식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10년, 15년 전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스모킹건 그 증거가 있다고 발표가 된 게 뭐냐면 미국 남부의 아나사지라는 선주민이 남긴 포에블로 유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분석이 발견이 됐는데
분석?
네, 그 똥이 화석이 된가 그거를 이제 성분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사람 몸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분석에 섞여 있는 단백질은 네. 대장이나 그런 데에 상피세포가 같이 올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피세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예. 그래서 그게 스모킹 건이라고 발표가 되어서 아주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동종을 잡아먹는 그렇죠. 그 행위가 우리는 어쨌든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꺼려하게 되는 건 현대적인 윤리 의식이 있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고인류로 가면 만약에 그들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잘 먹지 않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윤리적인 게 없어도 동물적으로 네. 동물들도 동종은 내가 섭취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진화 같은 걸 생각하면 자기의 종의 자기의 개체를 개체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의식적인 게 아니어도 당연히
이거를 이제 동종 포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동종 포식의 경우는 사자랄지 보니까 어떤 집단에 새로운 수컷이 들어오면 그 집단에 있던 새끼들이 죽는 거예요.
그쵸. 물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새 수컷이 들어오면 그 집단에 있던 새끼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죽였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 맨 처음엔 당연히 그 수컷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점점 자료가 쌓이면서 그런 행위가 사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특히 영장류에서도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랭걸이라는 거. 작년에 아버지 시간이라는 책을 낸 사라 바퍼 하디가 그 연구로 굉장히 사실 유명해졌거든요. 70년대에 랭걸라는 원숭이를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더니 수컷이 들어와서 새끼들이 죽는데 그 죽는 이유는 수컷과 암컷 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이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안 먹이거나 방임을 해서 그냥 새끼가 데리고 다니질 않으니까요.
새 수컷이 왔을 때 네네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디가 쓴 게 어머니 본능은 없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어떤 본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수컷이 들어왔을 때 수유 중이면 배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없어지면 다시 배란 주기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새로운 새끼를 낳을 수가 있고 그렇게 어떤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모성이라는 신성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갑고 냉혹한 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 사람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련의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의붓 아버지가 들어왔을 경우 유아 사망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 근데 그런 연구는
사람들에게 불편해하게.
그럼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막 알려지거나 그런 거는 가능한 좀
그리고 또 결론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그렇지만 결론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잖아요. 예.
근데 동족을 먹게 되면 무슨 큰 병 같은 게 걸린다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사례가 뉴기니아에 있는 포레족의 장내 습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포레족에게 나타나서 유명해졌던 게 쿠루라는 병이에요. 막 예. 흔들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인데 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주로 죽은 사람의 장기와 뇌를 먹은 경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갈잭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학자가 뭐냐면 병을 옮기는데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자체가 단백질의 형태로 유전이 된다는 프리온이라는 걸 밝혀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식인 행위를 하긴 한 거는
그렇죠,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루라는 병이 유독 이 포레족들에게서 그렇죠. 나타나길래 네. 이들이 뭔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나타나나 봤더니 그렇지. 식인 풍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근데 네. 사실 그걸 또 생각해보면 그걸 식인 풍습이라고 또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고인류학은 대체로 화석이나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 이런 거를 칼자국이나 이빨자국 아니면 네. 스크래치 아닌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분석하면서 아주 작은 단서들에서 그 많은 이야기와 살들을 붙여내는 네. 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과 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Just so story하고 hypothesis하고 언뜻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학문의 기본이죠. 뭐 어떻게 자료 인류로서 검증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면 가설이 될 수가 네네. 없기 때문에
고인류 중에서도 얘는 도대체 왜 이런 걸 먹었나 혹은 뭐 이런 짓을 했나 뭐 이렇게 참 미스테리한 경우도 종종 발견하시겠어요. 어떤 현상은 발견했는데 도대체 얘는 왜 이랬는지 모르는 경우라든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이 두발걷기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것들이 수수께끼예요. 왜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두발걷기는 우리 답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언제요?
아, 그거는 해결됐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냥 제가 약간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네. 편애하는 쪽에서 상상한 저스트 스토리 인데 이제 우리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 허리가 세워지고 고개가 조금만 올려도 별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있다. 그래서 네. 천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얻게 된 게 중요한 혜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이제 저만의 가설은 아니고 망상이죠.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어떤 찡의 기능이 기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스마트폰에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의 기원이
터치 스크린을 위해
그렇죠.
이거 하려고
그렇죠.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네요. 네.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거는 다른 걸로 인해서 생겼던 거를 우리가 차용을 해서 그렇죠. 다른 걸 쓰다 보니 거기서 혜택이 나오더라 네,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발 걷기의 기원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혜택인 거예요.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두발 걷는 게.
두발 걷기가 뭐가 좋으냐. 네. 나중에 이제 생긴 거는 두발 걷기는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 거의 근육을 안 쓰거든요.
그래요? 네. 만보 걷기 필요 없어요?
만보 걷기를 해도 사실 네. 걸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
만보라 걸으라고 하는 게.
걷는 게 만약에 운동이 됐으면 네. 300번만 걸어도 되는데. 네.
근육 운동할 때 대둔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네. 허벅지 근육도 키우는 게 힘들고 워낙 거기가 빈약한데 빈약한 이유는 그 근육을 잘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나 개를 보면 허벅지의 힘으로 앞으로 달리고 앞으로 달린 거를 앞다리로 막으면서 다시 그렇죠. 하고 그래서 몸을 앞으로 옮기는데 근육을 쓰지만 우리는 시계추와 중력을 쓰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걸음 거리 속도만 있으면 몇 날 며칠 행군도 하잖아요.
자면서도 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속도는 없지만 에너지 체율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1m짜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180cm의 호모 에렉투스로 커졌을 때 그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m짜리를 180% 키워놓으면 에렉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몸통의 길이는 얼추 비슷한데
몸통 길이는 비슷해요?
네. 다리가 길어진 다리가 거예요. 길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다리가 길어지게 된 거는 같은 걸음걸이를 걷되 다리 길이가 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큰 영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애시당초 맨 처음에 두 발 걷기 혜택이 무엇인가? 그거는 햇볕이 좀 덜 쪼인다. 우리가 민몸이잖아요. 네. 털이 없으니까 네 발로 있으면 등이 다 따스한데 둘로 쓰면 머리 위만 머리 털이 있으니까 이제 덜.
물론 사람이 털이 없어진 건 제 생각에는 두 발로 걷은 다음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설명은 털이 없으니까 두 발로 섰다는 네, 얘기라서 네, 네. 시간 선후가 조금 그렇죠. 이상한데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수긍하시네요.
네. 왜냐면 이 가사들이 다 just so story가 된 거예요. 네.
발음 좀 just so story 아니고요.
just so story. 또 하나는 뭐냐면 쓰니까
멀리 볼 수 있다.
맹수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내가 맹수를 보면 맹수도 나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그렇게 뭐 혜택인
과일 따기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 생식기가 앞에 있으니까 짝짓기 할 때 좋으라고 딱 한눈에 견적이 나오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적 신호를 전달하기
그렇죠,
위하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가설이 아닌 거예요. 네. 소설인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래서 직립 보행을 하게 만든 진화 압이 무엇이냐는 아직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시가 맨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대단한 발견이었던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놓고 봤을 때 침팬지처럼 생겼어요. 머리 크기나 몸집이나 침팬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단지 직립 보행을 했다는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로도 걷고 두 발로도 걷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걷기 위한 흔적이 뼈에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체중이 네 다리 이렇게 분산이 되거나 그럴 텐데 직립 보행만 한 경우에는 두 발로 서고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대둔근은 허벅지처럼 몸을 앞으로 내보내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한 발로 섰을 때 무너지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단단히 해야 사람이 자세가 바르고 걷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네. 제가 물리학 쪽으로 재미있는 논문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사람이 독특하게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다른 동물들은 몸무게가 키의 3승에 비례하거든요. 그걸 물리학의 역학적인 모형으로 설명하는 간단한 물리학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정한 게 사람이 똑바로 서서 약간 기울어지는 몸을 버티는 근육의 양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사람이 직립보행이 사람만이 왜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이 똑바로 서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둔근 네,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제가 썼던 논문이 기억나요.
다른 동물들은 대둔근이 작아요. 우리는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엉덩이에 있는 그 큰 근육이 알고 보니까 얘가 발을 앞으로 빨리 차서 뭐 열심히 달리고 이게 아니고
가로로 아, 되어 있잖아요.
그걸 봐도 루시는 이미 직립보행을 했다. 네, 하긴 네, 그 네. 친구가 직립보행했는지 본 사람은 없는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도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직립보행을 할 경우에는 이 허벅지
각도가 달라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왜냐면 한 다리로 섰을 때 가장 안정적이
그 침팬지는 두 발로 걷잖아요. 근데 예. 걸을 때면 이렇게 뒤뚱뒤뚱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똑바로 걷고 거의 몸의 중심축이 유지가 되네. 그게 되려면 그렇죠. 이 다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보고 너무 재밌다고 네. 생각한 네. 게 척추 끝이 이 두개골하고 만나는 부분이 네, 네, 거의 네. 구멍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람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막대기 위에 농구공이 네. 올라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은 네. 막대가 닿는 부분이 농구공의 한 가운데 있어야지만 아. 안정이잖아요. 대후두공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직립보행하는 사람은 중이라고. 그게 정확히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침팬지만 해도 치우쳐 있어.
두. 그렇죠. 구멍이 네. 뒤에 있고 네 발을 걷는 동물들은 네. 두 발 걷기를 한 경우에는 구멍이 아래에 있는데 루시 등등이 최초의 인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델을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딱 안정적으로 두 발로 걷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확립된 두 발 걷기로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을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석을 봤을 때 이게 인류인지 뭔지 어떻게 아느냐 두 발 걷기에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고 그래서 사헬란트로프스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그 600만 년 전짜리가 인류인지 아닌지 가지고 논쟁을 한 것의 초점은 큰 구멍 포르메 매그넘이 아래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논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되었는데 아르디피테쿠스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조금 440만 년 전 건데요.
루시보다 더 위네요.
네. 직립보행의 결정적인 흔적 중에 하나가 영장류는 사실 네 발 달린 동물이 아니라 네 손이 달린 동물이거든요. 손이 네 개인 동물들이고 예, 예. 원숭이는 손이 다섯 개죠. 꼬리까지 있으니까. 네. 우리는 손이 둘이에요. 왜냐면 발이 생겼.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엄지 발가락 쪽으로 몸무게를 실어야 되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크고 튼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시나 그런 오스트랄피테쿠스도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직립보행이 등장하고 딴 데는 다 침팬지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인류다라고 상황 정리가 됐는데 아르드피테쿠스가 발견이 됐는데
근데 걔는?
손이 네 개인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직립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침팬지스러운 거죠. 네 발로도 신기하다. 하고 두 발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침팬지와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왜 분기를 했겠냐. 한쪽은 숲에서 살고 한쪽은 이 사바나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분기가 돼서 한쪽은 인류로 가고 한쪽은 침팬지가 됐을 맞아, 거라는 맞아. 게 정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르디피테쿠스는 동위원서 분석을 해봤더니 숲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초기 인류는 사바나 지역에서 맞아요. 직립보행을 한 게 우리 인류의 정통성이었는데 그러면 아르디피테쿠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답은 둘이에요. 인류가 직립보행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인류의 기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생각하면 직립보행의 기원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르디피테쿠스가 처음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인류의 기원은 직립보행의 기원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거나 두 번째 답은 이건 인류가 아니다죠.
인류가 아니다?
아니다.
직립보행을 했지만 인류라고 하면
인류가 아니라 침팬지와 인류의 공통조상이거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직립보행이 중요성이 좀 줄어드네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기원이 400만 년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한 역사를 가진 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되게 중요하네.
되게 중요해.
약간 전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저도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우리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서서 손이 뒤늦게 탄생한 것이다. 라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발현된 건 손이 아니라 발이었다는 거니까 이게 약간 재밌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언뜻 생각하기에 손이 굉장히 위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발이 굉장히
발이 있어서 손이 부산물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게요.
그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생긴 거는 두 발 걷기 필수네요.
네.
그래서
네.
뚱뚱하고
발이 그렇게 떼버리면 더 이상 나무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무슨 옛날 뭐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웅크렸다가 조금씩 피고
그러니까
있는데 뭐
그럴 수가
그게 아니네. 거죠.
그러면 못 살죠.
좋은데요. 근데 왜 그걸 이제야 발표 하시는 거죠? 아 이미 또 그 업계에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요즘 일어난 일이에요. 아리드 피크트 스포츠 같은 그렇습니까? 경우에는 화석 자체는 90년대에 발견을 했는데 발표는 2009년에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연구자들은 꼼꼼하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암묵적인 불문율 같은 게 고인류학에서는 화석을 발견한 발견자가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 화석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게 불문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암암리의 어떤 권력이 있었겠죠. 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내 친구들만 보여주고 하지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15년을 걸려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그 리버사이드 대학은 아니죠?
아 책임자가 리버사이드 대학 학부를 나왔어요. 학부를.
아 근데 이렇게 고인류학을 하면 뭐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우리 교수님은 새로운 뭐가 발견될 때 아니면 기존에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다른 점을 막 발견하실 때 하여튼 여러 매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이면서도 재미난 부분인 거죠.
재밌어요.
작년에 나온 논문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재미있는 게를 얘기를 하려면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안데르탈인이 최고의 포식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빙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었고 황제의 다이어트의 시조라고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동의원서를 분석을 해보면 질소 계열 동의원서가 초식 육식동물에 따라서 시그널이 다른데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질소 동의원서의 프로필이 하이에나급인 거예요.
확실한 육식.
확실한 육식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동종 포식도 불사할 정도의
고기 아니면 안 먹어.
고기 아니면 안 먹어였던 거죠. 근데 작년에 재미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구더기에서도 비슷한 질소 동의 레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시한 가설이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이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고기도 먹었겠지만 그 사체 밑에서 살고 있는 풍부한 영양가 단백질과 지방의 근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높았을 것이라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뛰어난 사냥은 남자는 사냥꾼이라는 사냥꾼 가설의 가장 원초적인 자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짐승을 잡고 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런 모델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구더기를 먹었으면 그리고 사실은 이 곤충을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는 거는 중위권과 제국주의 문화에게 굉장히 특이하고 특히 저쪽 열대 쪽으로 가면은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게 별로 그게
우리도 번데기면 엄청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냉장고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구더기가 많이 생겼겠고 그러면 그거를
근데 약간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면 좀 시대를 앞서 나간 식단이었네요. 요즘엔 오히려 또 미래식량으로 곤충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칼로리 식단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의 사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사체는 부패하거나 해서 오히려 위험하지만 사체에 있는 구더기는 훨씬 더 신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병원균에 매우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구더기가 그걸 파먹고 있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은 불은 혹시 안 썼어요?
썼을 거예요. 동굴에서 일단 지냈고
구더기를 구워 먹었네.
그러니까 꼬치로.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굉장히 사냥 가서 일탈을 주는
치아 같은 거 보시면 이게 고기를 이렇게 뜯어 먹었던 치아인지 아니면 그냥 구더기 같은 거 냥냥냥냥 씹어 먹었던 건지 그 정도는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는 사실 식물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익힌 고기나 찔기지 육회 같은 거는 이게 녹잖아요.
아 그러면 사자는 왜 이렇게 송곳니가 강한 거예요?
송곳니는 사실 먹이용이 아니라 수컷 간의 경쟁용 혹은 상대에게 나 건드리지 마라는 거지.
아 오늘 하여튼 뭐 인류에 관한 여러 우리의 상식들을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재밌네요.
깨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손이 아니라 발. 저 오늘 제일 큰 저도. 깨달음은 그거예요.
엄지 발가락을 보면서 조금 감상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엄지 발가락.
네.
이제는 우리가 지장 같은 거 찍을 때 엄지 발가락.
따봉 할 때 이제 발로 해야겠네요.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은 안 중요한 거죠.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흘러듣지 마시고 꼭 어디다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보다 다이어리에 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네. 색깔이 참 예쁘네요, 진짜.
상자도 예쁘지만 가죽 아시죠? 가죽 레더. 이게 이제 요즘에 비건 레더라고 인조 가죽이지 한마디로. 아,
그렇죠.
네, 요즘은 그게 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언스 딱 이렇게 찍혀 있는 요거만 보시면 내년 한 해가 딱 정리가 좀 되실 건데 올해 중요한 과학 일정 현대 과학의 주요 이벤트 연대기 1859년 무슨 해죠?
종이 기원.
정답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안이 몇 년이죠?
1543년.
뉴턴의 프린키피아 언제?
1667년.
와.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1687년입니다.
아, 87년.
요런. 아니, 뭐 20년인가 지금.
67년 아닌가?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9년.
그렇습니다. 됐다, 됐어. 요런 것들이 적혀 있는 보다 다이어리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상희 교수님 책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이상희 교수님 책을 본 거는 인류의 기원. 2015년.
아, 유명한 제 책이죠.
첫 번째 책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된 책이라 제가 잘 기억하고요. 최근에 네. 출판하신 책인데요. 이 책은 사소한 인류라는 제목인데 인류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국 대학에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일종의 에세이.
네, 에세이예요.
혹도 혹시.
아, 네.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쓸 뿐만이 아니라 제가 쓴 책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시 에세이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에요?
책이 너무 예뻐요.
아, 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인류애가 사라지는 경험들 가끔 하나요? 난 정말 인간들이 싫어진다 뭐 이럴 때는 없어요?
아, 없죠.
인류가 아니다 라고요.
아, 쟤네들은 인류가 아니다. 논휴먼들. 네. 자, 오늘 우리 이상희 교수님 저희와 함께 새로 해주셨는데 또 미국 바로 또 가셔야 되니까.
아, 그럼요. 보다가 끝났는데 제가 뭐 있을 이유가
혹시라도 다른 뭐 행사 뭐 결혼식 이런 거 혹시 사진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상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진 교수님 또 우리 우지먼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 쪽으로는 완전 젬병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여자친구 지금 인생 통털어서 몇 명 계셨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어느덧 3년 됐습니다. 이과식 프로포즈 멘트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 11월에 군대 가야 돼. 그래서 9월에 했어요.
김웅민 교수님.
움직이는 보석이요. 항상 내 곁에 늘 가까이.
움직이는 보석이요.
프로포즈 녹음한 거를 틀어주고 이렇게 귀를 막아줬어.
그만 제발.
어떻게 하나. 난 그러면 나 당신과 결혼해.
아, 하면서도 계속 찜찜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뭐 고생버락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공룡이나 뭐 익명 키스를 입고 가서 우리 같이 트리케라스 잡으러 먹으러 가지 않을래?
아니, 이 코너는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코너야.